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여행이죠. 먼저 예수님은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시가 산 밑에 있죠, 그죠? 산 밑에, 산 허리에, 허리가 아니라 산 밑에 도시가 있는데, 농사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이 있고, 땅이 좋은 곳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도시가 보통 산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방어하기 좋도록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주로, 높은 언덕 위에,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또 수가라든가 또 나사렛이라든가 전부 다 가나 전부 다 산 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시온산이라고 해서 산 높이가 한 740m인가 하여튼 뭐 700m, 8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죠. 그죠? 700m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있고 요 시온산 옆에 산 옆에는 골짜기가 있죠.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또 기드론 골짜기 옆에 또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하나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또 그 옆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러니까 산 두 개가 마주 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은 시온산이고 높이가 한 740m쯤 되고 그다음에 골짜기를 건너면 또 다른 산이 있는데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 감람산 옆에 기석에 감람산 기석에 중간점 베다니가 있고 베다니 많이 들어보셨죠? 나사로가 치유받은 곳. 예. 베다니 그 베다니 조금 위에 벳바게라고 하는 좀 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고 그 다음에 벳바게가 있고 벳바게에서 감람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이 베다니에 머무셨죠.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던 곳이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계시다가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벳바게쯤 오셨을 때 제자 두 명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끌어오너라. 그래서 누가 묶어뒀는 주인이 있으시겠다고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제자가 참 이상한 장면이죠.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둘 다 끌고 왔어요. 아마 새끼만 끌고 오면 어미나 새끼가 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새끼만 나귀를 다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중에 보통 사람은 타려면 나귀를 타겠죠. 나귀는 힘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미 나귀를 타지 않고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아직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죠. 이 모습은 조금 볼품이 없는 모습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서민들이 사용하는 이동수단, 교통수단이 나귀였고, 보통은 나귀 힘 있는 나귀를 탔어요. 그런데 새끼 나귀는 잘 타지 않습니다.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볼품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셨는데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좀 서민들이 타는 교통수단이기는 하지만은 너무 볼품이 없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전거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왕이 행차를 하면 왕의 위엄을 과시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크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로 이용한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이 이동할 때는 마차를 많이 이용했어요. 말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여러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왕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야, 우리는 나귀도 타기 힘든데 저렇게 여러 마리의 말이 마차를 끄는구나. 그럼 사람 백성들이 역시 왕은 대단하다. 왕을 우르르 보게 되겠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뭐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아니라면 최소한 말을 타야 돼요. 말은 주로 이제 장군들이 타죠, 그죠? 군인들이. 그래도 하다 못해 마차를 못 탄다면 말이라도 타야 백성들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볼 텐데 마차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탔다. 이 말은 우리식 말하면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런 말입니다. 좀 볼품이 없는 모습, 부위가 없는 모습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낙이를 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관해서는 구약 성경에 최소한 300군데 이상 예언되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낙이 새끼를 탈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 당시 낙이 새끼를 타는 예언은 스가랴에 나온 예언인데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왕이 오실 것이다.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왕이 오실 것이다. 그는 너무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탈 것이다. 낙이 새끼.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죽음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예언이 이제 스가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아니 뭐 왕이 왔으면 마차를 타야지. 아니 어떻게 그 말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탈까? 이상한 예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스가랴 예언된 바로 그분, 즉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분,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지불할 분,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스가랴를 잘 알았더라면, 예언을 잘 알았더라면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나중에서야 이제 마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예언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갈 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다시는 낙이 새끼 위에 얹고 타시기 편하도록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또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깔았다. 그리고 나무 가지를 베어서 감람나무 가지죠. 감람나무가 아니고 대추 야자나무 열매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펴입니다. 펴고. 그러니까 우리 시를 말하면 양탄자죠. 양탄자. 여러분 영화 배우들 뭐 입장할 때 보면 빨간 양탄자를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길을 편편하게 부드럽게 한다는 뜻이죠. 예, 그런 것처럼 왕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이 갈 때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양탄자를 깔듯이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길에다가 깔고 예수님 가신 길을 예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길을 예비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여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여.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여. 호산나, 호산나란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지르죠? 예, 살려주세요. 그러죠.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세요가 호산나예요. 호산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우리를 이 식민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430년 노예 생활할 때 우리 조상들을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죠.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오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아마 정치적인 해방을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0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까고 이렇게 할까 난리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 그랬죠. 메시아가 오시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고 낙이 새끼를 탈 것이다. 그런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낙이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두 제자를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에 가면 낙이와 낙이 새끼가 메어 있을 건데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래 그러라. 이게 뭐예요? 남의 무릎을 그냥 가져오라는 얘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 왜 그러실까? 왜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거 아닌데 남의 낙이와 낙이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걸 그냥 가져오라 그러실까? 평소에 안 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더라. 주님이 쓰신단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겠어요? 그런다 이러면 주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남의 핸드폰 왜 가져갑니까? 그러면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럼 아 그러세요? 돌려주겠습니까? 드리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아, 이상하다. 그런 일이 어떻게 남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누가 줄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을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순종해서 마을에 벳바게라는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아 진짜 마을 강 가운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아 저거겠구나 싶어서 그걸 이제 묶어놓은 걸 풀어가지고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아니 왜 남의 나귀 왜 가져갑니까? 당신들 누군데 남의 나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겠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대답합니다. 너무 황당했지만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 보통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이 누군데? 그죠? 주님이 누군데 마음대로 가져가냐? 이럴 텐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아 그럼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죠? 예.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가져오라 그러셨고 아마 그 주인도 아마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은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가 순전하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내어주게 됩니다. 즉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제자들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시키시더라도 그죠? 예수님 명령이면 예 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죠. 제자들이 막 예수님께 따지지 않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왜 남의 물건을 가져오라 그럽니까? 그렇게 황당한 일을 시킵니까? 제자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그죠? 예 하고 순종해서 마을에 가서 마귀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순종했어요, 순종. 그죠? 예.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주님 말씀이면 순종했죠, 순종. 그죠?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또, 요셉도 순종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순종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순종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도 순종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순종했고, 그죠? 다 순종했습니다. 아람의 장군도 순종했고 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예수님 말씀이 황당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마을 사람도 특이해요. 그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 가진 것 이거 내가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 기꺼이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재능을, 은사를 요구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든지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든지 뭘 요구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내가 이거 쓰겠다, 이거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 아니, 제 건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예, 주님.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주님 것이니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를 내어드리고, 주님이 재물을 쓰시겠다 하면 재물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 시간을 쓰시겠다 하면 시간을 내어드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진 은사나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려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걸 내가 쓰겠다 가져오느라 그러면 아 이거 내 건데요, 아 내 건데 아까운데요라고 생각하고 망설이거나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온 세상을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무엇이란 말씀하셔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무엇을 요구하시더라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면 그것이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은사나 재능이든지 지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 몸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꺼이 내어드림을 통해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고백,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저희들이 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고백이 입술로만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고백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이라면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은사든지 또 능력이든지 우리 육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저희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기꺼이 우리 삶과 생명과 목숨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오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구원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다. 지옥 형벌의 저주에 갇혀 있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저희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홍익 하이전도대가 이제 지난주에 시작되었는데 우리 하이전도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홍익의 권속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라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하이전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여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과 하이전도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 홍익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4월달에 부활절에 우리가 오이코스를 초청해서 행복한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담대히 증언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부르키나파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듣는 나라겠습니다. 아마 잘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인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참 나라가 불쌍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안에 무장 테러 세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나라고 그만큼 백성들은 국민들은 이 공포 속에서 늘 테러와 쿠데타의 공포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장 테러 조직이 사라지게 하시고 쿠데타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부가 국민들을 사랑하고 유능한 정부가 되어서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유능한 정부가 되어서 이 부르키나파소가 평화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 공화국이 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무장 테러 세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군부 쿠데타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지혜롭게 책임있게 정책을 잘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시고 또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폐해진 국민의 삶이 개선되게 하시고 속히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평화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 주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증거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익의 모든 권속들이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하이전도대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증인되게 하셔서 우리 홍익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날 하나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함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요 피로써 우리를 사신 왕이신데, 주인이신데,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속히 일으켜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달려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마다 일용의 양식과 쓸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취업의 문, 사업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헌신된 새벽의 설 같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홍수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